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욥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13장 23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25절까지 볼게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리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솔직히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너무 자기가 좀 안타까우니까요. 자기가 처한 사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 대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행하시느냐,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러니까 바람에 불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낙엽과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27절 28절 보세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폐함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야, 여기서 욥은 자기가 썩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고난에 어떠한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14장으로 가보실까요? 14장 1절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 말씀보다 더 진리는 없습니다. 고통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멍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부분에 살폈죠. 욥기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곧 고통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체험입니다. 14장 2절을 보실까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사라져버립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은 자는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여러분, 꺾어지는 꽃처럼 또는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그러한 자기의 인생임을 발견하는 이 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꺾이는 꽃처럼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계속해서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악된 부모를 가지고 있을진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죠. 14장 5절입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억눌려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자기의 임종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점점 좁아져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망의 골짜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생명은 우리에게 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14장 7절로 10절을 보실까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구절을 보면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을 보시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이 땅 위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어떤 거리의 명칭이 붙여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욥의 믿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음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리라는 것과 그가 그 부르심에 대답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전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욥은 그런 어떤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었고요. 인생이 그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서 교훈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대신에 이 사람들은 지적인 경쟁을 구경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우리는 제1차 광화를 보겠는데 세 친구들이 모두 다 말했고 욥이 그들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강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구로 말하면 이제 2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엘리바스는 신령주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목할 만한 체험이 있었고요.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간증들이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증들의 대부분이 너무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체험만이 강조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조화되지 못하는 많은 체험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부정하신다고 보는 거죠. 저는 소위 위대한 체험을 했다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뭐 여러 간증들을 좀 들어본 입장 안에요.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 다루기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번 보시죠. 5장 15장 1절로 3절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들은 유식한 말로 멋진 표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욥, 너는 정말로 바람 같구나. 쓸데없는 말만 너 쭉 늘어놓고 있는데 그게 그 가당한 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사실상 그가 욥을 전혀 돕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저 엘리바스는 욥을 무너뜨려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만 했잖아요. 이것은 욥과 같은 형편에 빠진 사람들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15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거쳐 증거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그 자신을 고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다시피 엘리바스는 바로 욥처럼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욥이 무엇을 말하 엘리바스가 뭐를 말하는지 알죠? 욥, 마치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 그렇지 않아. 8절로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엘리바스는 또 다시 잘못된 전제 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아주 나쁜 관점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부족이 있고 또한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다 욥을 놓고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바스는 자기가 다른 두 동료보다, 그러니까 뭐 욥보다 뭐 좀 나이가 뭐 좀 있다 뭐 이런 사실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그는 지혜가 뭐랄까요, 욥의 편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죠. 그러면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욥이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원죄적인 것보다도 지금 다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그 끔찍한 죄를 드러내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뭐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주님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 말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늘이 더러워 구속을 필요로 한다면 사람이 더 말한 것이 있겠느냐?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로 21절을 볼까요? 그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한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여기에서 다시 욥이 악하며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거짓된 심리학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단지 실수를 범할 뿐이며 그의 죄란 일종의 무지이지만 그것은 거기에다 약간의 약을 바름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욥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사실들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위로자가 아니라 논쟁자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보면 그의 말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두 번째로 대답하는 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에요. 먼저 한쪽의 말을 듣고 그 후에 다른 편의 말을 듣는 것, 상당한 지혜이죠.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거 말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성경에 있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욥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논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너 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네요. 저는 그들이 무승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곁에 서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 논쟁에 끼어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등장이시죠. 물론 그것은 욥이 원하고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고요. 그는 신령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처음에 했던 말보다 발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옛날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지 않는가? 모두가 전에 이미 나한테 했던 말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계속해서 번뇌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친구이지만 사실 욥과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욥은 각 사람이 말한 후에 답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그 욥이 그 말을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보세요. 욥이 뭐라고 말하는 3절을 보십시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가 한 말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그것들은 헛된 말이기 때문이다. 난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나에게 핀잔을 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들은 나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주 많은 설교들이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말에 불과하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들 가운데 일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설교를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그냥 말 장난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의 말씀을 해설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참 홍수와 같은 설교들이 있고 홍수와 같은 말씀 해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논리만이 선포되어지고 논하여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된다고요? 건조해져요. 자꾸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말만 듣다 보면요. 강팍해집니다. 4절 보실까요? 16장 4절인데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좀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기도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우에 빠져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사람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설교하러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에게 우리 주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보이신 온유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죠. 또 우리의 선생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들보다 위에 서서 막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고 앉아야만 발을 씻길 수 있잖아요. 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설교하려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욥이 그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자기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을 겁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 욥은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욥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원했을 겁니다. 즉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욥에게 교제를 회복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내가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처럼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처럼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